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또 아멘도 하시고 또 감사의 박수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쪽 길로 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면 이렇게 박수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하게 하는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의 말씀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썰렁한 농담 비슷하게 드렸던 말씀인데, 최고의 신랑감은 누굴까 하면은 고고학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남자들은 아내가 젊고 예쁘고 날씬하고 뭐 빠리빠리하고 그럴 때 매력을 느끼다가 나이가 70, 80 돼 가지고 파파 할머니가 되면은 별 관심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는요, 오래될수록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오래된 것을 좋아합니다, 고고학자는. 최근 거는 관심이 없어요, 고고학자는. 오래될수록 자세히 관찰하고 애정을 가지고 조심조심하고 그래요. 고고학자랑 결혼한 여인은 늙을수록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 같아요. 썰렁한 농담이죠. 그런데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목회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저술가로도 유명하고 또 유명한 강연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도 많이 써서 우리말로도 많이 이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눈보다 더 희게 이런 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는데,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적의 칼에 맞아 죽도록 만드는 아주 사악한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무섭게 책망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통회 자복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는 사무엘 하 11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 폴 트립 목사님은 사무엘 하 11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과 다윗의 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다윗이 있고 그가 저지른 죄가 사무엘 하 11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과 다윗의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목사님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면은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된다. 시편 51편은요, 그의 죄를 정죄하는 내용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다.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한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제로 이제 이 눈보다 더이게라고 하는 책을 써내러 가는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고고학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또 이렇게 깊어지고 또 성숙해 가면 어떤 변화가 보이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우주 비행사 같다, 이렇게 그분은 말했어요. 우주 비행사 같다는 건 이런 뜻이죠. 우주로 날아간다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그 어떤 모험심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호기심이라고 할까? 자신 앞에 펼쳐지게 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우주비행사 같이 출발한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꿈 많은 시절에 자기 인생에 펼쳐지게 될 그 미래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나가는 그 모습이 마치 우주비행사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으로 진출해서 이렇게 새로운 걸 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성취도 하고 기뻐하며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미 했고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 인생은 그냥 다 이런 거구나. 이건 나만이 거두는 성취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성취만 그런 게 아니라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은 주저앉고 뭐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큰 충격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댁이 아기를 키우다가 그 아기가 죽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장례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새 아기를 주시겠죠.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잡수시고 그만 우세요. 아기를 천국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이 젊은 엄마의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따라갔던 권사님이 그 아기 엄마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등을 또독또독 하면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뭐라고 잠시 얘기를 하니까 그 새댁이 눈물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여쭤봤대요. 나는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권사님은 뭐라고 말했는데 위로가 됐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런 것 배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벌써 자식을 둘이나 번져 보냈어.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자식을 벌써 둘이나 보냈어요. 근데 그 젊은 엄마한테 난 자식을 둘이나 먼저 보냈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아기 엄마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보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우주비행사 같이 출발했다가 내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다 비슷하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삶에 대한 좀 담담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관조하게 되고 이 세상이 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은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허덕이면서 어떤 땐 기뻐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많아지면은 이제 고고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고학자. 살 날은 얼마 안 남고 지나간 세월이 긴 사람일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기억이라고도 하고 또 기억 중에서 아름다운 기억은 추억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회상에 잠깁니다. 팔랑팔랑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옛날에 참 고생 많이 했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기억이 없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억이 조금씩 조금씩 선명해지는 그 이후 시간들을 더듬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참 내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구나 어려운 일도 많았구나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나같이 다복하게 성장한 사람이 없었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다 아슬아한 슬픔을 가져오는 거죠. 고생한 분이든 행복하게 여건이 좋은 데서 산 분이든 지난 세월을 회상하는 것은 그 속에 눈물이 머금게 되는 좀 촉촉하게 젖은 기억이죠.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바로 그 마음이 마치 고고학자 비슷하다. 여러분, 그 폴 트림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동감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도 다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기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넌 이후에 강 바닥에서 큰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게 물속에 있었던 건데 그걸 길갈 언덕에다 쭉 세우고 한 지파에 한 돌 하나씩이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사람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 12개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여길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넜다. 우리가 여기 가나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건네주신 거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말해주라고. 교육의 현장이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 세월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똑같아요. 출애굽의 밤에 그 마다들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임했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곳에는, 고센 땅에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없었고 오히려 그날 밤 우리는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우리를 살려주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날 밤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고,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후손들에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았고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듬어 보는 그런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솟아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뭔가,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아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오늘 읽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반복되고 있는데, 1절은 이제 시작하는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이렇게 여호와께. 누구에게 감사하냐? 감사할 대상이 많지만 여기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부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마디씩 서술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본래부터가 상상도 못할 위대한 분이시다. 신들 중에 최고고 주들 중에 최고의 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래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할 이가 그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 5절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쭉 나와서 9절까지 이어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부터 쭉 내려가서 길게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신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13절 홍해를 가르시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굽에서 건져 광야를 지나서 쭉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25절은요 우리 개인에게 그게 확장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그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5절은 우리 각자 각자에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먹거리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재반 환경과 여건을 공급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아까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이제 그리로 연결되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다른 것들은 다 땅에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끝자락에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감사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고고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탐색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탐색하면 두 가지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놀랄 것이다. 또 하나는 감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놀랄 것인가? 놀람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추한 죄인이었나, 그걸 깨달으면서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에 우리 삶을 냉정하게 다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하나씩 늘어놓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전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추하고 남 모르는 못된 생각들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많았었는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놀랄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놀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존재를 계속 사랑해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때려서 내쫓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참아주셨구나, 견뎌주셨구나. 아까 그 폴 트립이 눈보다 더 얘기라는 책에서 다윗의 죄가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가져오는 거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군요 할 때 우리 속에 깊은 데서 우러나는 것은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6편 말씀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 성령께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감사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이냐 하면은 내 안에서 내 밖으로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게 물건이라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저 멀리 이렇게 휙 던지는 게 그게 방향성이죠. 나로부터 저 먼 데로, 내 안에서 밖으로니까 그게 물건이라면 던지는 거, 그게 화살이라면 쏘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그 화살을 저 멀리 관역을 향해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물건이나 화살이 아니고 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심중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내 보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삭이는 것도 말하는 거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말하는 거고 막 퍼붓는 것도 말하는 거고 다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양상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 속에는 영적으로 말할 때 고백하다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못된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바깥으로 근데 그 밖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게 야다로 또 번역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고백하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할 때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로 올려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도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것도 야다고 화살을 쏘는 것도 야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야다고 심중에 있는 걸 고백하는 것도 그렇게 번역 그 단어를 사용했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뭐든지 나에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데 그 중에 최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행위가 있다면 그게 감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력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몇 가지는 이런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는 우리의 살아온 생애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꼭 해야 될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도 지인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향한 감사와 함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의 나라에서 만나도록 권면하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끝머리에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부족한 제가 꼭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해야 될 몇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끝까지 영혼이 맑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총명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육체가 강건한 것 이상의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 기억력이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혼의 치매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기억을 못해요.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뭐 내가 어때서 이렇게 말해요. 또 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를 변명해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망각하고 사는 거 그게 영적 치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니까 아니 언제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영적 치매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 때가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이라고 키웠건만 다 큰 자식이 머리 컸다고 부모에게 대들면서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나 안 먹고 안 믿고 다 자기 좋은 거 해줬건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참 기가 막히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거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저지른 죄도 기억을 못해. 받은 사랑도 기억을 못해. 그게 다 영적 치매. 저는 그게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맑게 해주셔서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덮고 용서하신, 다윗의 죄를 덮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36편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신 것을 얘기하고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린 거기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걸 덧붙여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는 27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분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선하시다는 것은 이제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는 게 그게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토부의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성, 본성, 그분의 본질, 그분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주 착한 분이 있어요. 천성 자체가 아주 너그럽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도 못 참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참 너그럽고 착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시다. 여러분, 그 선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지독한 토부와 반대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탄이 그런 존재죠, 사탄이.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모든 우리를 대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 아들, 딸들 이렇게 보면은, 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저 며칠 살아보고 끝낼 게 아니고 평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라고 할 때 그 좋다는 것 속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그 배우자 될 사람이 뭐 똑똑한 거, 뭐 잘생긴 거, 뭐 집안이 뭐 평안하고 좋은 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들어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어야 돼요.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핸디캡이 있어도 바탕 자체가 선해야 이게 평생을 사는 거니까. 며칠 살고 말 거는 잘생기고 똑똑한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평생을 함께 하는 데는 그 바탕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며칠만 같이 할 관계가 아니거든요.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할 관계인데 그분이 토부의 반대라면 그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거는 그 신약성경의 아가페에 해당하는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을 보통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올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안면이 바뀌면서 나한테 나쁘게 대하면 참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게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과거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감사는 미래를 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감사합시다 그러면 고고학자처럼 지나간 세월에 내가 저질렀던 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과거의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을 감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고 왜 성도가 감사해야 되냐면 그게 미래를 살아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미래를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른 찬양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아까 384장 찬송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길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걸 내가 기쁨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미래를 향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저 뭐 평온하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혹시라도 평온치 않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그때는 감사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도 감사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실 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걸 다 수용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끌어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감사는 오늘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난 세월에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감사가 어디로 확장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걸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감사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미래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을 더듬어 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가늠해 보시면서 그 전체를 감사로 옷을 입히셔서 고백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찬송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제가 경주에 가서 3일 있는 걸로 광고가 나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럼 목사님 새벽기도 안 오시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광고가 3일 동안 가 있는 것처럼 나와서 그렇지 이제 어제 하루 갔다 온 거예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수련회 모이시는데 한 3, 4천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뭐 헤아려 볼 수도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들 오셔요. 그 어떤 호텔 그 홀에 꽉 차게 앉으셨는데 아마 몇 분이나 앉으시는지 하여튼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 많은 장로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그 전국 장로 수련회를 처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40대인데 그때는 이제 그 장소가 전엔 다른 데에서 했거든요. 그래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후로 22년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22년 전에 거기 계셨던 장로님들이 지금도 앉아 계신 분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3분의 2 이상은 다 은퇴하셨겠죠. 그리고 또 상당 숫자는 하나님께로 가셨겠죠. 그죠? 그분들 생각을 하면서 또 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때는 40대였는데 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그런 게 제 마음속에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계속 떠올랐어요. 지난 세월 또 오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저에게 오게 될지 우리 한국교회에 오게 될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 생각도 나고 지금 있는 우리 영락교회 생각도 나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대한민국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상념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제가 어제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조금 앞에 했어요. 22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때 거기 앉아 계셨던 장로님들 중에 여기 또 앉아 있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그럼 여기 자리가 텅텅 비었냐? 그렇지 않다고. 여기 또 입주의 여지가 없이 수천 명의 장로님들이 와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떠나도 그분은 떠나시지 않는다. 모세가 떠났지만 여호수아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는 승천해서 하늘로 갔지만 엘리사를 세워서 그 뒤를 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선배 장로님들 다 이렇게 은퇴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여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세우셔서 이 자리를 또 채우셨다. 사람은 유한하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멈춤이 없으시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어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의 가정의 신앙도 아들 손자 쭉 이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 8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때 함께 하셨던 성도들 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벌써 대가 두 대, 세 대 이렇게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또 여기 영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이어내려가는 오늘 우리들이 또 여기 앉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섬세하고도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보듬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세월에만 우리의 아버지였던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를 향해 열리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국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반기 동안에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 몸이 좀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셨고 이끌어 오셨고 예비하셨고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도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은혜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영원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떨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에게 감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영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영적인 기억력으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한 귀하신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